요한계시록 21장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참 성경이 귀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무엇을 봐도 오직 성경 외에는 예수님과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영원히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 그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과 저의 그 영원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과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천국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 천국은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절을 통하여 또 저희가 배우는 것은 그렇지만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에서는 우는 일이 있을 것이고 사망도 있고 애통해야 하는 일이 있고 곡해야 하는 일이 아픈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잠깐 가서 그것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진, 우리가 끊어진 증거가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겨지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참 오해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까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인가?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 위험, 칼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까? 복음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다시피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안에 들어옵니다.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저주의 모습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저 육체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영원한 영적 죽음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제 삶은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복되고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삶이 되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당연한 것을 질문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을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의의 삶을 통해 영원토록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쁜 것들로 보는 시대는 구약으로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는데 너무 젖어 있어서 이런 것들,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그런 것들을 나쁜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까? 왜 여러분은 그런 것을 나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이 이제 더 이상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저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죽는 것이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성경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셔야 합니다. 성경에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근데 참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아무 뜻 없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루셨는가, 어떠한 구원이 이루어진 건가,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아래, 그 심판 아래 놓인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겪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이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의 현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구원을 이루신 그 후부터 이제 완전히 천국이 눈에 성취되는 그때까지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천국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목적이 되어 주어지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과 이 어려운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깊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서부터 천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그 사이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무슨 뜻을 갖고 있고 무슨 의미가 주어져 있고 그 고난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부한 내용 중에 우리 로마서 8장에 지금 가 계시니까 거기에 계속 보는데 로마서 8장에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여러분이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여러분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러면 무슨 얘기냐.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이룬다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잘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바로 여러분인데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이 즉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은 바로 왜 생기는 것이냐?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이고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 삶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그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골라서 닮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닮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닮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죽을 때쯤에 진짜 손으로 꼽는 몇 명 외에는 다 자기를 떠나갑니다. 그렇게 좋은 선생이었을 텐데도 그 선생을 받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감옥에 혼자 남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추운가 봐요. 잠바하고 성경책 좀 갖다 달라. 그러면서도 그 감옥에서 기뻐하십니다. 왜? 바로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이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니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뭘 잘못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혼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기를. 죽기보다 생명보다 죽기보다 그러면 안 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나시면서부터 고난입니다. 왕중왕 주의 주께서 구유에 놓여 태어나시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 두 살도 안 된 그 예수님이 도망 다니십니다. 아니 아무 일도 아직 하지도 않으셨는데 무조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 미움 받는 그 이유가, 그 고난을 받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 전에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세상은 저희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이사야 53장 제가 그냥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7절로 내려가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사신 이 삶은 세상이 굉장히 싫어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뭐 좋은 학교를 가고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려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사시러 오셨습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삶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구절을 보겠는데 많이 같이 본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한번 참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의 의미와 뜻이 뭐고 목적이 뭔가를 좀 제대로 알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애매히 고난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 그것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써 있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으로 초청을 받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애매히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참는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부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상히 여기지 마시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우리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설명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는 고난은 어떤 특별한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면 다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여러분과 제가 여러 번 본 구절이죠. 거기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것은 뭡니까? 기독교인이 됐으면 이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거부터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우리 삶이 굉장히 흔들립니다. 고난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이런 구절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면 그 고난이, 그 시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주어지고 어떠한 뜻이 있는 건가를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고난이 오느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닮는 그 완전한 인간이 되는데 그렇게 될 방법이 고난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는 거냐? 왜 고난이 있어야 온전하게 되는 거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셨을 때에 심한 통곡을 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물론 하나님으로서 이렇다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를 대표하는 메시아로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그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온전한 데까지 가겠습니까? 고난이 아니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보통 복음의 내용을 보통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즉, 고난과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같이 대해주시는 것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를 참 아들같이 대하십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참 아들 예수님을 대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같이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합니까? 고린도 후서 1장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어느 정도로 고난을 받았나 한번 들어보세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런데 왜 이랬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왜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정말 고난을 받아야 이 세상이 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 쓸모없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그 환난이 무엇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그것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가면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참회함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교제함을 펠로십이죠. 예수님 고난의 교제함을 알려고 하여 참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은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고난을 오히려 환영하는, 고난이 뭔지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기독교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네. 기독교의 메시지가 물에 설탕 탄 듯이 지금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크리스천 베이비들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예천 장로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7장 4절에서 환난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는도다 하는 이 말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면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도들이 말씀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감옥에 잡혀 들어가갖고는 이 40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제 으더 터지고는 이제 예수님 전하지 말라 하고 내보내줍니다. 그러니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거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잘 보세요. 그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기쁘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합당하게 봐주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요즘 기독교인들과 참 다릅니다, 모습이. 온갖 고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우리 생각에 어려운 것 같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는 또 되게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뭐야 세상 수준에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한테 쉬운 거는 또 이 사람한테 어려워요. 근데 또 이 사람한테 쉬운 거는 또 그 똑같은 사람한테 또 어려워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딴 사람을 보고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냐, 난 너보다 더 심한 고난이다 이러지 마세요. 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것은 그저 가난하게 살고 감옥에 가자, 빨리 죽자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왜? 부자로 살아도 같은 고난이 있는 것이고 오래 살아도 또 같은 고난이 있고 일찍 죽어도 그 조금 사는 그동안에 또 고난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면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우리를 더욱 온전한 길로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네, 요즘 참 잘 쓰여지지도 않고 말도 안 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문제는 이것입니다. 할 자신이 없습니다. 두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우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어려움 이런 건 다 좋은 거다. 우선 그걸 알아야죠. 그게 진리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그걸 나쁜 걸로 생각하도록 이렇게 브레인워시가 돼서 이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그걸 풀으셔야 됩니다. 그 브레인워시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는 아, 그 성경에 나오는 고난들은 그 뭐 예수님 전하다가 뭐 얻어 터지고 뭐 이런 참 뜻 있는 그런 고난을 얘기하지. 그 뭐 내가 받는 고난은 내 잘못해 갖고 내가 한심해서 뭐 이런 식인데 그런 거하고 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러지 마세요. 왜? 결국에는 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들이란 것입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겪는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이제 사용하십니다. 그래 다 기쁜 일이에요. 다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가짐이, 즉 내 믿음이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거는 저희 모두가 체크업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식으로 이해하고 그런 것을 대하고 있으면 그건 고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대해야죠. 근데 잘 해낼 자격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걸? 어떻게 해서 기쁨으로,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하여 정말 어려운 그런 일 중에서도 내가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거냐. 그걸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워야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많이 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바로 천국의 현실입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이루실 이제 천국 현실. 예수님도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세상의 고난을 어떻게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셨느냐, 천국을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운 일과 문제 그 자체를 바라보시면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부터 읽으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그 장차 우리에게 보여질 그 천국의 영광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 이 세상의 그 고난은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된 그런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꾸 천국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천국은 우리 교회 이름이죠. 예천. 예수님 천국. 그래서 예천 아닙니까? 예수님과 천국은 오직 성경에 오셔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려고 합니다.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자꾸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영원히 기쁘게 사는 그 천국 현실을 바라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이제 믿음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한 계속 믿는 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그렇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왜?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자체를 또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한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보게 되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 괜찮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시면 이제 그런 약한 것에 기뻐하셔서 그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망이라고 없습니다. 절대로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좀 읽어드립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밀알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정말 세상의 더러운 만물의 찌꺼기 그래도 괜찮단 말입니다. 뭐가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십니다. 복음을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후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핍박을 하면 참고 비방을 당하면 권면하고 정말 다 괜찮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안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영원한 천국 현실을 바라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인내하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 약속을 안 하겠습니다. 아 조금 참으세요. 다 해결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약속 없습니다. 아니,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해결이 돼야 괜찮다가 아니에요. 왜? 영원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해결됐기 때문에 천국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해결이 돼도 안 돼도 상관이 없을 게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복음입니다. 영적으로는 다 이루어진 지금 우리들의 천국 현실입니다. 벌써 우리 남편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뭐고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시고 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초점은 지금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게 있냐 없느냐 이게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사도 바울 같이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든지 말든지, 내가 아프든지 내일 죽게 됐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내가 지금 살고 있든지 죽든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존귀 여기게 되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면 죽어도 되고 아파도 되고 고난을 받아도 되고 뭐 부인에게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도 되고 아니 버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정말 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